오늘 마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을 이제 다 마치고 마태복음 16장 맨 끝절 28절에 가서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대목이 17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나중에 AD 한 85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밧모섬에 유배가 되어 가서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러 본다 그랬어요. 몇 사람이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대한 그러한 그 주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제목이 왕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됨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이렇게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변화산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 그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이렇게 돼서 figure 우리의 이런 그 몸의 어떤 형태가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엿새 뒤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after six days. 여러분 엿새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2회째 되는 날입니다. 2회째.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여드레쯤 돼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 그 다음에 여드레쯤 돼요. 이거에 이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7일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덜어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그 시점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류가 없어요. 1회 지나면 그 8회쯤 된다 그렇게 얘기해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의 이름 아세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산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드시 이거다라고 주장하면 그럼 또 어려워요. 그냥 성경에 높은 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높은 산에 가셨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산이 어디 산일 것이다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받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 산의 이름이 어디예요? 호렙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와 있는 그런 광경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광경이 상당히 이제 비슷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몸이 변화가 됐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없거든요. 예,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변화산상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왕으로서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렇죠? 그분의 옷이 빛같이 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요한계시록 1장에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때 지금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니까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지금 여기 변화선상의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보고는 어떻게 됐다 그래요? 뒤로 물러서 갖고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상에서 봤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에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선상의 사건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6에서 17절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대목에도 이와 비슷한 몸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그 현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변화산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볼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내산이라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아마 마이크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모세와 지금 엘리야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통적인 그러한 그 사역과 공통적인 어떠한 그 특징들을 살펴보게 될 때 아마 시내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첫째, 다 세 사람이 다 산에 올랐어요. 세 사람이 다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이스라엘에 보내졌어요. 이 세 사람이 다 물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엘리야는 또 어디를 나중에 물을 갈라서 어디 요르단강을 통과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고 그 다음 물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요르단강의 동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르단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느보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모든 걸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르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지 않고 산 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요르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아요. 이 세 명 다 또 자연계를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가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다음에 엘리야는 산채로 들려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다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오게 돼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두 증인 중에 하나인 이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죽는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죽은 다음에 들려 올라가요.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셔서 그 몸을 찾을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가서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1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에 올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니라. 그 다음에 6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몸을 찾으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유다서 가서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모세의 몸을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영어로 가서 보면 여기 6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 h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he 영어에 and he buried him in a valley in the land of Moab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는 he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런 장소로 옮겨놨느냐. 모세 무덤을 알았으면 아마 거기 가서 커다란 산당을 짓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감게 그렇게 만드시고는 그런 몸을 치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다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또 말라기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주의 사자로 엘리야가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의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유혹받는 그러한 그 시험받는 그러한 대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 나오는 그 변화산은 시내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반드시 그거다 그렇게 얘기하긴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4절 5절 가서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쫓아다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누가 지금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죠? 예, 지금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가 대상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지금 대상으로 이걸 기록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구약시대에 몇 사람 중에 아주 능력 많은 사람 둘을 꼽아라. 능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예, 능력 면에서 누가 제일 능력이 많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야. 아, 이 두 사람 얘기하면 능력 면에서는 구약시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로 이게 오게 될 때는 모세와 엘리야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으라 그래요? 모세 말, 엘리야 말, 아니면 예수님 말?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무리 유명한 대언자가 있었고 아무리 능력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한번 히브리서 1장 한번 가서 여러분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맞죠? 제목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 맞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 보내는 서신에서 지금 저자가 사도 바울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유명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너희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구약시대 많은 대언자들 논의하는데 이런 모든 사람 심지어 구약시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3장에 가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에 예,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으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뭘로 신실했어요? 종으로 신실했단 말이에요. 종이에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신분이 뭐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는 거죠. 급이 다르다는 거.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모세도 신실하고 예수님도 신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급이 다르다는 거.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 신실했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고 엘리야를 존경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말라 그런다.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너희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요? 그분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또 요약이 돼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 말씀이 대문자로 고딕으로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요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5절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쭉 나온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 통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한량없이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런 걸 모든 걸 종합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젠 그분의 말을 들어라. 쉽게 얘기하면 구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급이 다른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에도 은혜였지만 이제 그 은혜를 대체하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열리게 됐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교회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구약시대 건 버리고 모든 거 하는 걸 하나하나 하는 걸 내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 위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옆에 건물에서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할 때 구약시대 것들을 지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 급이 다른 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얘기한 그 말씀 그대로 신약시대의 방식대로 하게 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자, 6절 7절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을 본 것도 지금 놀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변하고 옷이 지금 빛같이 변하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또 한 사람이 제자가 누구죠? 야고보가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죽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 그대로예요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 6절에 가서 보니까 얼굴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이루신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영광으로 올 것인가 그걸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줬으니까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다시 뭐로 들어와야 돼요? 정상적인 다시 이 생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와보니까 누구만 남아있어요? 예수님만 이제 남아있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은 세워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해서 넘어뜨려요. 가보세요. 입신한다고 하면 다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마귀는 넘어뜨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교회 오면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야지. 왜 뒤로 넘어져요? 그건 예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지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자 8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거기까지만 일단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거기 옆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메시아로 왔다는 걸 알려주고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가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꺾인다고 얘기했어요. 이 꺾이는 일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보여요. 환상이 다 끝났고 이제 지상에 예수님만 이제 나타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이게 뭐예요? 부활은 맞죠? 부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표현할 때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죽은 자들의 부활 아니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죽은 여기 가서 보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부활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기 위한 그와 같은 부활이고 예수님이 죄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한 그런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2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나오는 그런 부활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결혼하거나 하면 애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낳게 되면 그 애들이 엄마와 아버지의 살과 피를 공유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예, 공유해요. 그림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다 그래요. 자, 잘 보세요.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살과 피 중에 예수님은 일부만 어머니에게서 취했다는 거예요. 피는 마리아 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요셉의 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취했어요? 살만 취하신 거예요, 살만. 피는 누구 피예요? 하나님 피라니까, 하나님 피.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딴 성경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것의 일부를 취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파트를 취했단 말이에요. Whole thing을 취한 게 아니라 파트를 취했어요. 파트가 부분이라는 거 아시죠?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취해요? 살만 취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예,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부활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4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부활의 증거가 어떤 증거라고 나와요? 절대 확실하다 그래요. 영어로 뭐로 기록되어 있나 한번 가서 보세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infallible proof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fallible 절대 무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infallible 무화하다는 거예요. 예,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무호한 확실한 그와 같은 증거로 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예,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 한 10분, 15분 동안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어떤 부활이 있고 어떤 형태로 부활이 이루어지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몸이 부활한다 그래요. 영의 부활 우리는 그것만 믿지 않습니다. 뭘 믿어요? 몸이 부활하는 걸 믿어요. 여러분 이 몸 한번 보세요. 이거 점점 이게 노쇠해지고 쇠퇴하는 거 이해하세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집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예. 몸이 부활이 되면 예수님처럼 영원 무궁토록 영화로운 그러한 그 몸을 가지신 그런 몸으로 다시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뭐가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던 몸까지 우리가 그때 살아있으면 휴거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딱 일치가 돼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딱 바뀌는 거.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맞습니까? 이거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교회 가냐? 그러면 부활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왜 교회 가냐? 부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누구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는 사람만 몸이 부활하는 걸로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 몸이 없어지는 걸로.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아간의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간의 하나님이에요. 아간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간도 지금 어디 살아있어요. 죄를 많이 지었던 삼손도 살아있습니다. 구약시대 죄를 많이 지었던 사울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가론유다도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몸이 부활할 때도 악한 사람도 부활하고 선한 사람도 부활하는데 동시에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부활이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셔서 이 뒷장에 있는 성경의 부활 도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가서 보니까 갈보리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서 누가 지금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이 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나중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열매로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돼요.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 부활하는 그 대목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열매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들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 수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 예수님 일어날 때 재림하실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약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게 돼요. 7년 환란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에 가서 보시면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부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언제까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질 때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럼 그 첫째 부활에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열매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레위기 가서 보면 첫 열매 명절이 있어요. 첫 열매 명절은 뭐 하는 거냐? 큰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것임을 제가 확신하며 이 열매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하는 게 첫 열매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부활에 큰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증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엘리야가 죽었던 애 다시 살렸으니까 부활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시 죽은 거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열매라 얘기하는 건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미로 신고의 시대 전체를 통해서 첫째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에 큰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큰 수확은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부활,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동시에 몸이 변하는 것, 이 휴구와 부활을 다 합쳐서 그거를 부활의 수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확이 끝났다면 뭐가 또 있어요? 이삭 죽기가 있다면 이삭 죽기. 그렇죠? 그래서 이삭 죽기가 환란기가 끝나게 될 때 일어나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환란기 끝나게 되면 이 환란기 때 죽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이루어지면 이 부활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부활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면 악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어디가 있어요? 땅속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로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늘에 크고 흰 왕좌가 있어서 그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때가 되면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그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일어나게 돼서 그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 다시 몸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또 하나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토록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완전한 그런 인격체를 이루고 이 사람들은 불호수로 들어가서 저주의 부활로 나타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 이거가 주로 일어나는 것이 여기 가서 보면 언제 일어나냐면 7년 환란기 전에 약 7년 전쯤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저주의 부활이 일어나니까 대부분의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하는 때와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부활하는 때하고는 대략적으로 몇 년 기간이 있는 거예요. 1000년 기간이 있는 겁니다. 1000년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죽는다 해도 사람의 영은 죽지 않고 그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이제 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몸뿐이며 따라서 무덤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몸뿐이에요. 무덤에는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그 혼은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소에 가요.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누구하고 같이 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어떤 게 있어요? 영이 가 있어요. 제 영이, 제 혼이 가 있습니다. 근데 영과 혼이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중간 단계의 어떤 몸이 거기 가 있어요. 근데 이건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완전한 몸이 주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몸이 다시 부활해야만 완전한 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간 상태 어디에 그러한 그 중간적인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 이 몸이 부활해 갖고 올라가서 완벽한 그러한 그 인격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뭐만 들어가요? 여러분 저기 무덤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4년 전에 모시고 왔어요. 거기 뭐만 들어갔어요? 몸만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없어요 거기. 맞죠? 우리 아버지는 거기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저기 천국에 있어요. 거긴 지금 아버지가 쓰던 집만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던 집만 거기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 부활하면 몸만 부활하는 거예요. 몸만 거기서 나와요. 몸만 나오는 거예요. 몸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이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없습니다. 어머니도 거기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거기다 모시고 오면 진짜 아버지 어머니 거기 있을까요? 없어요.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땅 속에.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오는 줄 알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게 너무 간소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모시느라고 가서 밥 짓고 이거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부인들도 힘들고 예수님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너무 깨끗하고 편안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명쾌하고 뚜렷한 그런 가르침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줍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이게 같은 때 이루어져요? 같은 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약 1000년 지나서 정죄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근데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두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의 얘기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그렇죠? 내 오라비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의인이거든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일반적인 한 번 그런 부활이란 이런 거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일어날 줄로 이렇게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믿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의로운 자들, 이미 부활한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악인들이 천년 지나서 부활하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부활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잘 알게 되니까 예,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누가 이제 묻거나 하시면은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첫째 부활은 원래 언제부터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7년 환란기.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그 전체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부활 안에 이삭 줍기가 있고 수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천열매가 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몸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빵을 잡수셨어요? 생선을 드셨습니까? 걸어 다니셨습니까? 말하셨습니까? 옷 입으셨어요? 맞죠? 그런 몸이에요. 똑같은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벽둥이나 휙 하면 들어가요. 예수님은 그냥 휙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축지법도 쓰시고 뭐 여기 있어 원하면 미국도 가시고 순식간에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질 않아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거든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사람의 눈이 본 적이 없고 귀에 들어간 적이 없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의지대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분의 몸은 살과 뼈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가서 보니까 피는 없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몸을 가시적인 형태와 가시적인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살과 뼈로 된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몸, 이러한 몸을 우리가 나중에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11절 가서 보니까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자,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여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지금 말라기 대언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여줬는데 엘리야가 안 옵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회복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심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미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초림할 때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엘리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침례자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그 침례자 요한에게 했듯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똑같이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또 가서 보세요. 엘리야가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엘리야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요. 또 온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와. 그게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중에 하나. 계시록에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와요.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엘리야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모든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봤죠. 뭘로 봤어요? 눈으로 분명히 봤죠. 예,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제 지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할 때 베드로 봤어요 안 봤어요? 이미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변화산상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자기가 꾸며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뭘로 봤어요?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다. 그럼 여기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게 변화산상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해 되세요? 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느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 나오면 아, 마태복음 17장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맞아요? 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다. 자, 19절은 넘어가고 20절 말씀 이게 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예, 다시 한번 읽겠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대요. 뭐가 더 확실하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눈으로 봤는데 자기 눈도 잘못 봤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사로운 게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도 고치고 정말 여러분과 저의 그런 재정의 상태도 이거 저도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저도 원해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중요한데 여기 더 중요한 그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럼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